웃음과 교양의 라디오 이강민의 잡다한 지식사전.
환영합니다. 잡지사 편집장 이강민입니다. 200년 넘게 중립국 지위를 유지해온 북유럽 국가 스웨덴. 잡지사 구독자에겐 원소의 성지로 익숙하지만 며칠 전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에 가입하면서 이슈가 됐습니다. 최근 스웨덴 정부는 운동시설이나 지하철역으로 쓰이던 공간들을 전시에 신속하게 대피소로 활용할 수 있게끔 재정비하는 사업을 시작했다고 하고요. 또 지하 벙커가 있는 주택이 부동산 시장에서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역시 최근 나토에 가입한 이웃나라 핀란드에도 긴장감이 감돋는데요. 과거 흰옷의 스키 부대로 소련군을 떨게 만들었던 핀란드는 아예 사격을 국민 스포츠로 키운다는 계획입니다. 사격이 가능한 지역을 대폭 늘려줘서 국민들이 스스로 방어 능력을 갖추게끔 한다는 것이죠. 자, 어느덧 3년 차에 접어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양국의 막대한 피해는 말할 것도 없고요. 주변국들의 긴장감을 높이고 또 나토를 오히려 확장시켜 국가 간 경계선의 의미를 바꿔놓고 있습니다. 오늘은 전남대 김봉중 교수님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짚어보고 두 나라의 뿌리 깊은 악연의 역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강민의 잡지사 3호로 21번째 페이지. 아, 오늘도 바쁘디 바쁜 현대인들을 위해 최소한의 전쟁사를 준비해 오신 전남대 사학과 김봉중 교수님과 함께합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지난주 이제 첫 시간에는 교수님과 러시아 대통령 선거에 대한 이야기를 좀 중점적으로 나눠봤는데요. 오늘은 어느덧 3년째 이어지고 있는, 너무 길어지고 있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지난 2022년 2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발발한 이번 전쟁인데요. 일단 좀 간단히 개요를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수님.
아, 시계를 조금 더 앞으로 가면 2014년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2014년에 푸틴이 전격적으로 크림반도를 병합합니다.
네.
사실 그때부터 전쟁이 시작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2014년이요?
예.
아, 예.
그리고 결국 이제 2020년 2월 24일 전격적으로 전방위로 이제 우크라이나를 침공을 하죠.
네.
그런데 4월 초에 우크라이나가 반격을 하고 그래서 키이우 북쪽으로는 이제 러시아가 많이 퇴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9월 초에는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북동부에 있는 하리키우가 약간 이제 우크라이나하고 회복을 하죠.
네.
하지만 남부와 동부 지역은 거의 뭐 러시아가 장악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지금 치열한 공방과 교착 상태인데
네.
사실상 러시아가 장악을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현재는 크림반도 플러스 오른쪽에는 굉장히 중요한 항구죠. 마리우폴. 그리고 왼쪽에는 이제 오데사, 오른쪽에는 헤르손. 그리고 이게 동부 쪽으로 이게 돈바스 지역, 유명한 돈바스 지역 많이 들어보셨죠.
예.
도네츠크, 루안스키 이쪽이 이제 러시아가 장악을 하고 있는데
예.
이제 양쪽의 뭐 전황에 대해서는 서로 다르기 때문에 하여튼 그 지역을 중심으로 지금 교착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네.
이 전황을 보기 위해서는 이제 얼마나 많은 병사들이 죽었나 이게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이게 수치가 될 텐데
네.
지난달에 젤렌스키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병사 3만 1천 명이 죽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망자가
3만 1천 명.
예.
이제 러시아 국방부는 거의 동시에 한 6천 명 정도의 러시아 군대가 군사가 죽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걸 믿을 사람은 그렇게 많지는 않죠.
더 많을 것이다.
그래서 우크라이나 쪽에서는 그게 뭔 사람이 적어도 10만 이상이 죽었을 텐데. 예. 그리고 사실 러시아의 독립 언론 기관의 통계에 하면 7만 5천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러시아가 더 사망자가 많.
그럴 수도 있죠. 그러나 또 우크라이나가 얘기하는 3만 1천 명도 신빙성이 없을 수 있습니다. 미국 통계에 의하면 미국 통계도 좀 다를 수가 있지만은
네네.
한 7만 정도로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이게 사망자 수는 뭐 러시아가 조금 더 많을 수는 있지만은 아마 거의 비등하지 않겠나 싶고 결국은 이제 지금의 가장 큰 변수는
네.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이제 물자가 중요합니다.
예, 예.
탄약이 중요하고 이게 전쟁 물자가 중요한데 결국은 이제 전의 전쟁이 되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이제 얼마나 많이 그 서방으로부터 이제 미국으로부터 예, 후원을 받는가 아. 금전적인 후원을 받는가 굉장히 중요한데
예.
현재까지 우크라이나가 2,780억 달러를 지원을 받았습니다. 우리 돈으로 약 300조 억 원을 예, 받고
네.
미국만 해서 한 750억 달러.
네.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한 100조 정도를
3분의 1 정도를 미국이,
예, 미국이 아. 지금 담당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근데 지난 시간에도 지난번 때도 얘기했지만은 전반적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피로감이
높아지고 있죠.
모든 지역에서 높아지는데 네. 제가 볼 때는 미국에서 특히 피로감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네.
다가오는 대선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아, 그렇습니다. 대선이 중요한 변수다. 지난 시간에 말씀해 주셨죠. 아, 전쟁 발발의 원인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그중 중요하게 꼽는 원인이 이제 우크라이나가 이제 나토에 가입하려고 한다. 그 문제였거든요. 교수님, 우크라이나가 나토의 회원국이 된다는 게 이렇게 좀 막대한 피해를 낳은 전쟁을 야기시킬 정도로 왜 그렇게 중요한 문제인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 이게 이제 러시아 입장에서 보면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왜냐하면은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와 가장 길게 국경을 맞닿고 있는데
네.
뭐 최근에 스웨덴과 핀란드도 이제 나토에 가입을 하게 되잖아요.
네.
그래서 러시아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불안감은 역사적으로 어떤 사람들은 러시아의 자신감으로 생각하지만은 또 어떤 부분에서는 확실히 러시아가 국경에 대해서 굉장히 불안했던 것 같아요. 예컨대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소련과 미국이 연합국이었는데 결국 원수가 되면서 냉전이 시작되잖아요. 그런데 러시아 입장, 소련의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동부유럽, 폴란드를 중심 동부유럽을 장악을 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그때 스탈린이 한 유명한 얘기 있습니다. 100년 사이에 서구 유럽인들이 폴란드라는 코리더, 복도를 통해서 우리 마더, 모국 러시아를 침략해서 아주 엉망진창을 만들었다. 첫 번째가 나폴레옹 전쟁, 그리고 이제 뭡니까? 1차, 2차 세계대전이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쪽을 장악을 해야 한다. 근데 이제 뭐 폴란드도 나토 이미 소련 해체 이후에
그렇죠.
가입이 됐고
예.
그래서 이제 이게 우크라이나가 만약에 나토 회원국이 되면은
네.
푸틴 같으면 어떠겠어요?
너무 불안하죠.
그러죠. 예. 예. 그래서
또 다른 통로가 생기니까.
예. 그러니까 나토,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된 건 러시아 입장에서는 푸틴 입장에서는 도저히 이게 용납을 할 수 없는데 사실 이 갈등의 시작이 우크라이나가 독립을 하면서 자꾸 이게 서방, 친서방 측 정치인들이 나토 가입, EU 가입 얘기를 자꾸 하면서
이제
푸틴의 심기를
계속
건드렸죠.
네.
그러다 결국 2014년에 크림반도를 병합해버리고 2024년 전격적으로 러시아가 침공을 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오히려 좀 아이러니하게도 푸틴이 그게 싫어가지고 나토 확장하는 게 싫어가지고 이렇게 강하게 나오는데 더 확장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우크라이나라는 땅이 가진 매력 자체가 또 러시아 입장에서는 놓치기 힘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들었는데
예.
우크라이나라는 땅이 왜 요충지인가요?
일단 이제 러시아하고 가장 가까운 이 국경지대이고 그다음에 우크라이나는 영어로 그 bread basket 그래서 러시아의 빵 바구니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곡창지대입니다. 사실
예.
세계 4대 곡창지대 중에 하나가 우크라이나죠.
네.
그런 부분도 있고 또 하나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사실 러시아는 천연가스를 팔아서 먹고 사는 나라입니다. 러시아의
그렇죠.
GDP의 거의 50% 이상은 천연가스 수출인데 서유럽의 천연가스의 한 40%를 러시아로부터
러시아가?
이제 공급을 받는데 그 천연가스의 파이프라인이
통로가 파이프라인이
80%가 우크라이나를 통과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게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은 이게 러시아에서는 대재앙이 됩니다.
그러네요, 진짜.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예.
또 하나는 아무래도 이게 푸틴은 러시아의 애국주의, 국수주의 이런 것들을 자극하기 위해서 이제 역사적인 부분을 많이 끌어내죠.
아, 네.
그래서 우크라이나가 한때 우리 땅이었는데
네.
너무 컸다.
네.
우리가 손을 봐야 되겠다. 지금 그런 정서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우크라이나가 갖고 있는 지정학적인 위치,
네.
그다음에 경제적인 그런 그 중요성,
네.
그리고 러시아가 통합되고 단결하기 위해서는 우크라이나의 그 역사를 포함해서 러시아 역사를 이게
다 흡수해야 되는 거죠.
다시 써야 한다는 그런 것들이 다 복합적으로 일어나서 굉장히 중요한 변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러시아 입장에서는 이렇기 때문에 이번 전쟁을 계속해서 이어나가려는 것이고요. 그럼 반대로 교수님, 우크라이나는 어떻게 보면 더 약간 불리한 입장에서 지금 치열한 싸움을 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끝까지 러시아와 싸우고자 하는지.
이게 역사적으로 이제 긴 천년 이상의 그 히스토리가 있기는 하지만은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주권의 문제입니다.
주권이요?
주권.
우크라이나 자체가 주권 국가 아닙니까?
1991년 이게 러시아가 소련이 해체되면서 러시아가 독립이 됐죠. 그런데
예.
그 이전에 1917년에도 독립을 시도했지만은 소련 그 볼셰비크 혁명 때문에 이제 독립이 물 건너가고 소비에트 연방이 흡수가 되죠.
네.
그래서 계속해서 우크라이나는 독립을 원하고 또 독립을 하기도 했지만은 그게 물거품이 됐습니다. 드디어 1991년에 소련이 해체되면서 이제 우크라이나가 독립이 됐는데
네.
또다시 푸틴이라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우크라이나를 가지려고 하면은 우크라이나 사람들 좋아하겠습니까? 이게 굉장히 이게 주권의 문제.
네.
우리가 얼마나 오랫동안 이게 독립을 원했고 이제 독립을 차지했는데
네, 네.
다시는 러시아의 네. 속국으로 돼서는 안 된다. 러시아 영향권에 들어가서는 안 된다.
네,
이 주권 문제가 가장 크지 않겠나 싶어요.
수만 명의 사망자가 나오는 상황에서도 우크라이나도 전쟁을 놓지 못하는 이유를 간단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이 부분을 오늘 좀 집중해서 들여다보면 좋을 것 같아요. 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는 이렇게 기나긴 악연이 생기게 되었는지 그 뿌리부터 한번 역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 하는데 일단 이야기를 9세기에 키예프루스라는 나라에서 시작해 보면 좋겠다라고 하셨다던데
네.
키예프루스는 뭐
근데 이강민 씨가 키예프루스라고 그랬잖아요.
예.
근데 그게 이제 동슬라브 부족 연맹인데
아.
이제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있으니 키우루스가 됩니다.
아,
지금의
그
수도가 키우죠.
아, 예.
그래서 이제 벌써 그것부터 이제 문제가 심각하다는 걸 알게 되겠죠.
예.
키예프루스 혹은 키우루스 중심지가 키우였는데
예.
이게 우크라이나 입장에서 이게 키우고 러시아 쪽에서는 키예프다. 그래서 벌써 이게 역사적으로
그렇죠.
예. 예. 벌써 지명을 가지고 또 그 당시에 공국 키예프 공국 혹은 키우 공국 때문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보는 시선이 다릅니다. 이게 사실상 지금까지 내려오는 거예요. 결국은 13세기에 이제 몽고가 이제 밀고 내려오죠. 몽고가
예.
사실상 키예프 루스를 멸망을 시킵니다. 이게 사실 키우가 사실 이제 박살이 납니다. 기록을 보니까 그 당시 5만 명, 당시 5만 명이면 지금은 적어도 500만 명이 넘을 정도로 엄청나게 큰 도시인데.
예.
그 중에 살아남은 사람이 2천 명 정도.
5만 명 중에 2천 명이
2천 명이 살아남습니다.
야,
거의 뭐 초토화시켰죠.
예.
그래서 다행히 이제 그 당시 이제 러시아 모스크바 공국은 이제 살아남습니다.
예.
그래서 모스크바 공국은 비교적 몽골 제국과 이게 협조하고 그래서 키우가 사라지면서 이제 모스크바 공국이 이제 굉장히 강국이 되고 또
네.
여러 가지 복잡한 얘기지만 또 폴란드가 들어오게 되고 폴란드가 또 리투아니아하고도 연합하게 되면서 사실 키우가 이게 사실 몽골 제국으로 인해서 사실 해체되면서 러시아의 비운의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우크라이나.
예.
그러다 결국은 이제 그 17세기 종류 초 중에
네.
이제 소위 코사크 수장국이 생겨나는데 이것도 어떻게 생각하면 러시아 쪽에서는 러시아인들이 많다고 그러지만 우크라이나 쪽에서는 그 옛날에 키이루스에 이제 연결되는 수장국이 코사크 수장국이다. 이렇게 얘기를
수장국이라는 게?
수장국이라는 것은 일종의 강한 전사들을 중심으로 하나의 나라를 만들었던 이렇게 수장이라는 것이 이렇게 가장 높은 사람이에요.
네, 우두머리.
가장
네.
우두머리 전사를 중심으로서 네. 이게 아닌 왕국을 만들었다. 그래서 이제 수장국이라고
하는데
그게 코사크 수장국입니다.
네.
그러다가 그 코사크 수장국이 설립되면서 그 유명한 이게 보우단 크멜리츠키 사실 우크라이나의 영웅이죠 역사적으로.
아 그렇군요.
크멜리츠키를 중심으로 폴란드를 밀어내고 또 러시아도 밀어내고 그 다음에 비잔틴 제국도 오스만 제국도 밀어내면서 상당한 게 크게 버텼지만
네.
결국 폴란드 또 러시아 이런 외세 그 또 거기다 지금의 크림반도의 크림칸국 크림이 타타르족에 의해서 또 협공을 받게 됩니다. 원래는
네.
이게 우방이었는데 결국 배신하게 되고 폴란드 편을 들게 되죠.
예.
그러니까 복잡한 상황에서 결국은 이제 그 코사크 수장국이 쉽게 생각하면 러시아가
네.
1654년 페리아슬라프 조약에 의해서
네네.
러시아와 동맹을 맺습니다. 그러나 러시아 입장에서는 지난 시간 얘기한 것처럼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속국이 됐다는 얘기죠. 네. 쉽게 말하면 러시아의 군사적인 보호를 받고 네. 어느 정도 자치정부를 수립하지만은 기본적으로 주권은 이제 러시아로 넘어가는 것이죠.
겉으로는 네. 우크라이나와 동맹을 맺은 것 같지만 러시아는 사실상 속국화됐다라고 생각한다는 거고 이제 지난 시간에 푸틴이 그 당시로 돌아가길 원하는 것 같다. 또 이런 의견을 밝히신 바가 있죠. 자, 이런 역사 아주 오래전 뭐 키이우 공국, 모스크바 공국 이때부터의 어떤 우크라이나인들의 약간 서름이 시작되는 것 같은데 소련 시대에 들어오면서 우크라이나 사람들의 분노와 증오가 정말 치닫기 시작한다면서요, 교수님?
지금 러시아인들이 갖고 있는 그 증오감, 분노의 사실상의 결정적인 것이 스탈린 치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스탈린이 이렇게 집단 농장화 정책을 펴면서 가장 크게 피해를 봤던 지역이 우크라이나 지역입니다. 아까 얘기했던 러시아의 곡창지대, 이게 빵 바구니였는데 네. 집단 농장 이 정책에 의해서 어마어마한 이게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집단 농장으로 이게 이주가 되고 이게 반발한 사람들은 시베리아를 보내주고 또 죽임을 당하고 그래서 1932년과 33년에만 수백만 명의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죽습니다.
예.
스탈린 통치 이 기간 동안에 최소 800만 명, 최대 1000만 명의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죽어나가요.
뭐 굶어 죽거나 아니면 처형을 당하거나.
대부분 굶어 죽어죠. 네, 그래서 이게 우크라이나 사람들의 역사에서는 이게 이제 홀로도모르라고 하죠. 홀로도는 이게 기근. 배고픔.
네.
모르는 이제 살해. 그래서 홀로도모르는 그 스탈린차에서 그 최대한 천만 명이 죽어 나갔는데 이걸 이제 기억하자는 얘기죠. 근데 우리가 역사에서 잘 모르는 얘기지만은 600만 명의 유대인들이 죽은 것은 우리 홀로코스트로 기억나죠.
그렇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홀로도모르는 잘 몰라요.
그 이상의 사망자가 있었는데.
그렇죠. 그래서 역시 역사는 힘이 지배합니다.
그러네요.
힘이 있어야 되고 돈이 있어야 되고 또 문화가 강할수록 그 역사를 기억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나중에 우크라이나가 정말 이게 강한 국가가 된다면은 아무래도 홀로코스트 못지않게끔 홀로도모르 역사 관련된 영화도 굉장히 많이 나오지 않겠나 싶어요.
우크라이나 사람 입장에서는 천만 명이 굶어 죽은 사건인데 그걸 어떻게 잊겠습니까? 그 어떤 원한과 분노 이런 게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쉽게 사라지지 않을 텐데. 그리고 이제 시간이 흘러서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면서 우크라이나가 또 한 번의 서름을 당하게 된다고.
예. 본의 아니게 서름을 당합니다.
본의 아니게.
독일이 뭐 2차 세계대전 얘기는 길게 할 필요 없고 독일이 처음에는 서부전선에 집중을 하다가 소련과는 이제 불가침 조약을 맺죠. 그런데 서부전선이 이게 만만치 않게 되니까 1941년에 드디어 이제 서부전선, 동부전선으로 이게 방향을 틉니다. 소련을 침공해요. 소련을 침공하려면 필히 우크라이나를 거칠 수밖에 없잖아요. 그 과정에서 어마어마한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죽어나갑니다. 그래서 1941년 중순 이후에 2차 세계대전 중에 한 800만 명의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사망합니다.
단위가 다 막 수백만 단위야.
이게 군사로 얘기하면은 2차 세계대전 중에 소련 사망자가 1,100만 명인데 약 250만 명이 우크라이나 군인들입니다. 이게 어마어마하게 죽어나가죠. 전쟁 전에 우크라이나 인구가 4,170만 명인데 전쟁이 끝날 때 2,740만 명입니다.
반토막이
1,500만 명이 없어진 거예요.
죽었어요.
물론 뭐 이주한 사람도 있고 뭐 죽고 그러지만은 그래서 2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또 우크라이나의 아픈 가슴 쓰린 아픈 역사가 기록이 되는 거죠.
그러네요. 이게 뭐 한 건의 역사가 아니라 켜켜이 쌓인 어떤 서름의 역사여서 지금 뭐 뉴스 같은 데서 보니까 그동안 뭐 우크라이나에서 친러시아 정권이 들어설 때마다 막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서 막 축출시키고 이런 걸 본 적이 있는데 그 이유와 왜 지금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끝까지 싸우고 있는지 그 이유가 이런 맥락 속에서 설명이 되는 거죠.
물론 이제 우크라이나 사람 100%가 그런 게 아니고 아까 얘기한 돈바스 지역이나 크림 지역이나 이쪽은 친러시아 성향이 강. 사실 러시아 일부라고 하면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의 서쪽에 있는 적어도 한 70% 정도의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친서방 쪽이고 반 러시아 쪽이죠.
네. 그 크림반도 무력 병합이 굉장한 이슈였는데 여기는 어떤 역사가 있는 건지.
이제 크림반도를 2014년에 푸틴이 이제 병합을 하죠. 근데 1954년에 그 후르시체프, 그 소련의 공산당 서기가 우크라이나에 줘버려요. 그래서 1654년 페레아슬라프 조약이 있잖아요. 네네. 그때 이제 우크라이나가 크림반도까지 포함해서 러시아 영토가 되는데 네. 2차 세계대전에 또 우크라이나가 많이 죽었고 소련을 위해서 또 이게 공헌한 바가 있고 기타 등등 우호를 증진하기 위해서 후르시체프, 또 후르시체프도 우크라이나에서 또 성장을 했습니다. 아, 러시아 사람이지만. 네. 그래서 1954년에 네. 후르시체프가 네. 크림반도를 이게 우크라이나에 줘버려요.
예.
그런데 받은 건 좋은데 아까 얘기했잖아요. 70% 이상이 사실 러시아계잖아요.
아, 그쪽이구나. 네.
그러니까 사실 이게 우크라이나의 그 정부의 말을 듣질 않고
예.
독립국가 행세를 합니다. 네. 그러다가 이제 2014년에 우크라이나 정치적인 문제로 이런저런 문제가 되고 친푸틴, 친러시아적인 이 대통령이 결국은 반정부 시위에 의해서 뭐 한 100명이 죽어나가고 결국은 이제 러시아로 도망을 가죠. 망명을 갑니다.
네.
그래서 바로 그 다음 달
네.
이제 화난 푸틴이 크림반도를 병합을 해버려요. 아. 제일 나쁜 사람이 줬다가 뺏는 사람이죠.
그런 네. 진짜 줬다 뺏었네. 네.
물론 아까 얘기했지만 러시아계가 많다고 하지만은 일단 크림반도가 드디어 이제 우크라이나 소유가 됐는데
네.
그런 2014년 정치적인 문제 때문에 다시 이제 크림반도를 병합하면서 사실상 지금의 우크라이나 전쟁까지 올 정도로 비극이 시작이 된 것이죠.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어떤 역사 속에서 지금의 상황까지 오게 되었는지 좀 알아봤습니다. 마칠 때가 됐는데요. 끝으로 두 나라의 과거와 현재를 우리가 살펴봤지 않습니까? 한반도에 사는 아직도 북한과 휴전 상태인 우리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어떤 것들을 되돌아볼 수 있을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덧붙여서 이번 전쟁 언제쯤 평화가 찾아올 거라고 보시는지도 한번 덧붙여 주시면.
우리나라의 어떤 시사점이 주는가. 전쟁사를 제가 집필하면서도 그런 부분은 건들긴 했지만 그것이 쉽지가 않은 부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러시아가 보는 입장, 그다음에 우크라이나가 보는 입장이 또 다르고
네.
그래서 역사를 보는 입장도 또 서로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쟁사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교훈을 얻는 것이 이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객관적으로 보기가 쉽지가 않은데
네.
제가 이 책에서도 얘기했지만 그 공통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전쟁이 일어나고 이게 계속되고 또 전쟁이 또 평화가 왔지만 또 이게 아픔이 오고 어려운 것 중에 상당히 중요한 부분, 공통적인 부분이 감정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게 시사하는 부분은 모르겠어요. 우리가 지금 굉장히 복잡한 그 지정학적으로 이 상황에 있지만은
네.
특정한 국가, 특정한 민족에 대한 감정을 지혜롭게 갖지 않은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외교적으로, 경제적으로, 뭐 또 안보적으로 굉장히 우리가 또 지혜롭게 네, 외교를 네. 해야 되지만은 어떤 경우든 특정한 국가에 대해서 너무 좋아한다든지.
그렇죠.
또 예. 특정한 국가를 또 미워한다든지 예. 이렇게 되면은 네. 이게 결국 우리에게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혜롭게
균형
가능하면은 국민적인 감정이 필요 이상으로 이게 증폭되지 않도록
네.
지혜롭게 차가운 이성을 가지고 이게 세계를 봐야 되고 마지막으로 이제 평화가 언제 올 것인가
예.
모르겠습니다.
모르시겠지만
예. 제 생각은 이제 오겠죠. 그래서 이제 미국의 그렇죠. 대선이 예. 끝나고 올지 아니면 미국의 대선이 되기 전에 이게 협상에 들어갈지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평화가 오더라도 평화는 아닙니다. 여러
무슨.
역사적인 그 관계를 놓고 볼 때 평화가 오더라도 그 악에 쓴 그 구루터기는
네네.
남아있지 않겠는가. 지금은 보수냐도 그렇지만은 이 지역이 굉장히 복잡한 지역이에요.
예, 예.
저는 쉽게 얘기했지만 민족적, 종교적 예. 굉장히 이런 부분에서
화약고라고 하잖아요.
예, 예. 복잡하게 꼬여있는 게 이게 발칸반도뿐만이 아니고 우크라이나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래서 평화는 오겠지만 평화 이후에 정말 이게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만으로는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역사를 보는 시각이 다르고 이미 이게 감정이 어느 순간까지 갔기 때문에
네.
사실 평화가 외교적으로 오지만은 진정한 평화는 오기 때문에 우리가 국제사회 도움이 굉장히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네. 네,
우리나라의 진정한 평화를 위해서는 국제사회의 그 그렇죠. 도움 속에서 네. 평화를 구축해야 되지 않나. 이게 아마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일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뭐 빨리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워낙 뭐 수백 년 동안 이어진 예, 감정이 좀 상한 상태이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가 그 원인을 이해했을 때 해법을 향해 다가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해를 거듭하면서 국제전과 또 소모전으로 이어지고 있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 역사의 맥락을 우리가 파헤쳐봤습니다. 김봉준 교수님과 함께했고요. 2주 뒤에 또 뵙겠습니다. 교수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